바울은 이 골로새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치와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고 자신은 바로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신앙적 논리들이 헬라의 철학으로부터 또는 유대교로부터 복음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들어와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흔들고 혼란케 할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영광과 영원의 하늘에 있음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내용들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7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같은 유혹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을 대체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안주시키려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계로 교훈해주고 있음을 듣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귀중한 십자가의 구원을 감격하고 다른 어떤 그럴싸한 방법이나 목표를 단호히 믿음 속에서 추방할 수 있어야 할 당위성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그럴싸한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 외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를 부르짖으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자리를 너무나 많이 먹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같은 경계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배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하고 그러한 거짓과의 싸움 속에서 차가움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냉랭함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답시고 거짓까지도 수용해 주는 아량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마귀들은 우리가 거짓을 배격하는 것들을 사랑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낙심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냐고 비웃으면서 인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거짓이 아닌 관계까지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녀로서의 분명한 구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천하를 휘젓고 다니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그 마귀의 간교한 부추김에 놀아나는 가련한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들이는데 보다 사랑과 지혜를 모으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행하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책망을 듣는 부분을 읽게 되는 것처럼 거짓을 드러내는 것과 사랑의 실천에 양립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그렇게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거짓과 죄에 대한 관용도 역시 마지막 때에 책망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입장에서도 십자가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철저한 사랑이면서 또 또 세상의 죄를 향한 철저한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랑과 공의의 철저한 실천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1세기 때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가졌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학문의 토대이면서 귀를 즐겁게 해주는 수준 높은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철학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타난 것이며 인간 이성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정한 지혜, 영원히 살게 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철학의 시대에 살았던 바울조차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면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의 속임을 받아서 종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때나 그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당히 변조해서 사람들을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들먹인다고 다 진리를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을 위한 명령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진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듣기 좋은 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는 절대로 행복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닐 것이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거짓을 믿는 자들은 바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위장하고 속이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 말씀보다 유전을 더 중요시하고 구원의 진리보다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치한 것들을 더 선호하는 아담 이후의 죄성을 우리 자신들 속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약속보다는 너무 이 땅의 애착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많고 이 땅에서만의 형통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것들과 유전보다는 그리스도를 좇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기에 불쾌하고 기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선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로 통한 구원은 이 멸망할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어둠의 노략질을 당하고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 동시에 자신들에게도 치명적으로 비극적인 것을 알아야 하면서 진리에 충실한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멸망할 세상 속에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약속 속에 우리의 목표를 두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넘치도록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만족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이 옥중서신 중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표현처럼 그 안에서처럼 쓰이는 그런 표현이 대단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보호처요, 풍요의 처소요, 행복과 만족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둘러싼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울처럼 감옥에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힘겨울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육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철망과 담장과 흔히 쓰는 말로 삼수갑산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어떤 입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보이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인 겁니다.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오늘 9절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육의 모든 것들로 충만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충만하고 넘치는 것에서 채우는 것은 주님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충만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핍절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과 기쁨이 그의 삶을 늘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고백의 시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의미는 보이는 테두리가 아니라 언약의 테두리며 계명의 굴레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굴레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안전한 보호의 포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가두어두는 답답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안전한 보호의 따스한 품속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또한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0절에 그랬는데요. 여기 충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니까 동사로 플레로 또는 명사로는 플레로마라는 말입니다. 가득하게 하다, 꽉 채우다, 만족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하는 의미에서 더할 데 없는 만족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할 데 없는 만족이 있다는 약속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또 은혜를 매 시간마다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속을 바울은 여기서 연이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약속, 가나안에 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단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언약 속에서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최종적인 순종으로 복음을 듣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많은 물속에 자신을 장사 지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일체가 되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가 되는 귀중한 구원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거듭난 자만이 십자가의 약속이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로의 사람들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세례는 외형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과 약속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최후의 명령으로 왜 세례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증거하겠습니까? 구원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록된 바로 사도행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볼 때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와 구제가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천사가 증거하는 고넬료도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베드로를 보내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들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랬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불만일지라도 넘치는 만족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논리와 우리의 인생의 잔을 채우는 논리와 기쁨과 감사의 논리를 말씀하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하는 말씀이 바로 13절, 15절입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산다면 당연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밖의 무할례자들 이미 범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신 은혜의 역사를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이방인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절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비로소 소망과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심판의 문서인 율법조차도 완전히 못 박아 흔적도 없이 도말해버리신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다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정죄의 문서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도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참소하는 어둠의 권세자들의 정죄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히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절망은 십자가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가 살아있는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벌겋게 살아있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뭡니까? 죽어야 이기는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희생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은 손해가 없습니다. 왜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의 삶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좀 여러분들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의식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식적인 예배에만 적용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의식치 않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듣고 즐거워하고 아멘 하는 것 좋지만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진리를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시키고 강요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사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의 삶 자체가 움직이면서 죄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르다, 정말 다르구나. 이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불신자들이 아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될 때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가치 있는 죽음을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로구나. 그리고 자기의 죄에서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없는, 그러면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산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으로 산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고독과 목마름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억지로 힘겹게가 아니라 감사로 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순종의 최종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둠과 저주의 싸움을 이미 싸워 이겨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것들과 죄와 거짓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의 비결로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었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원한 저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도말해 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요, 승리하는 비결이요, 천국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세상과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의 불리한 조건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